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또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대화 의지 표명이 진지하며 매우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백악관을 방문한 스테판 레벤 스웨덴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한국과 북한에서 내놓은 발표들은 세계를 위해 위대한 유리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헤더 노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워싱턴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과 다음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여야 정당 대표들과의 회동에서 국제적인 합의가 있으면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이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의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튼튼한 국제 제재가 있는 가운데 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북한에 선물을 주거나 군사훈련을 축소하거나 제재를 완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북한이 미국과 대화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 당분간 대북 압박을 높이면서 각국과 연대하며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6일 자신의 측근들에게 대북 제재가 효과를 올리고 있어 대화의 흐름이 이어진 것이라며 해상에서 북한 선박의 화물 환적 감시를 강화한 것도 효과적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확약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교도통신은 덧붙였습니다. 스가 요시데 일본 관방장관도 7일 북한과의 과거 대화가 비핵화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교훈을 충분히 감안해 대응해야 한다며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취임 후 첫 아프리카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6일 차드와 지부티, 에티오피아, 케냐 그리고 나이지리아를 방문하고 아프리카연합 사무국인 아프리카연합위원회와도 회동할 예정입니다. 앞서 국무부는 틸러슨 장관이 아프리카 우방국과 함께 테러에 대처하고 평화 안전을 증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아프리카와 미국 간 상호 이익이 되는 투자와 무역도 모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언론은 틸러슨 장관의 순방에는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상대 공격에 대한 보복 공격용으로만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최근 제작된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과 관련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는 아주 민감한 문제라고 전제한 뒤 핵무기 사용 결정은 조기 경보 시스템이 적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포착하고 러시아 영토 내 탄두 도착 시간을 파악했을 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에게 대응할 합법적 권리가 생길 때 이루어지는 보복 공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1일 요격이 불가능한 새로운 전략 핵무기 체계를 시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무기 개발이 미국 주도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미사일 방어망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 7일 멕시코를 방문합니다. 쿠시노 선임 고문은 멕시코 방문 중 엔리케 케냐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 외무장관을 만날 예정입니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무역 문제와 함께 국경 장벽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추진되던 미국과 멕시코 정상회담은 지난달 취소됐습니다. 당시 미국과 멕시코 정상은 전화통화에서 국경 장벽 비용을 둘러싸고 언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관계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계속 악화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불법 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해 양국 국경지대에 장벽을 건설하겠다고 공약했으며 그 비용을 멕시코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멕시코는 장벽 건설 비용을 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아이들 완구 가운데 레고라는 게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조립식 장난감으로 불리는 건데요. 이 레고는 전 세계 아이들의 큰 사랑을 받는 완구로 북한에서도 조립식 장난감 하나 갖는 게 아이들의 꿈이라고 하지요. 자, 그런데 이 덴마크 완구 업체인 레고의 매출이 13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레고 매출은 전년 대비 8% 감소했는데요. 앞서 중국에서의 큰 인기를 힘입어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25%와 6%의 매출 증가를 나타낸 걸 고려할 때 충격적인 실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레고는 지난 2004년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파산 위기에 몰리자 구조 조정 등 다각적인 변화를 꾀하면서 성장세를 다시 회복했었는데요. 레고 측은 재고 정리를 함에 따라 지난해 매출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갈수록 휴대전화와 태블릿 PC라고 하는 이 판형 컴퓨터를 많이 가지고 노는 것이 매출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을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영상 6도로 흐린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눈 또는 비가 오다가 낮에 그치겠지만 동해안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 밧바다는 1.5에서 3.5m로 일겠고 서해북 밧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영하 1도에서 영상 7도, 신의주는 영하 4도에서 영상 5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상 2도에서 영상 9도, 함흥은 0도에서 영상 8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3도에서 영상 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가죠. 장난감이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큰 인기를 끈 할리우드 만화 영화 이 토이스토리의 주제가인데요. 랜디 뉴먼과 라일 레빗이 함께 부르는 You've Got a Friend in Me, 넌 내 친구야 들려드립니다.
Yeah, you've got a friend in me. You got a friend in me.
You got a friend in me.
If you got troubles,
I got them too. There isn't anything I wouldn't do for you.
We stick together, we can see it through. Cause you got a friend in me.
Yeah, you got a friend in me. Might be a little bit smarter than I am.
Bigger and stronger too,
baby.
But none of them will ever love you the way I do. It's me and you, boy.
And as the years go by,
our friendship will never die.
You're gonna see it's our destiny. You got a friend in me.
You got a friend in me.
Yeah, you got a friend in me.
Salah Innan News.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중국 정부가 아프리카 각국을 빚더미에 빠뜨리고 있다고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비판했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가 타이완과 경제, 문화 교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새 한국 사회에서 여권 신장 운동인 미투 운동이 정치권으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중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군요.
네, 틸러슨 장관이 6일 버지니아주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서 강연했는데요. 중국이 아프리카 나라들을 빚더미에 빠뜨리고 천연 자원들을 고갈시키는 등 경제적으로 올가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역점 대외 정책인 일대일로 그리고 각종 아프리카 투자 사업들이 참가국들을 돕기보다는 중국의 이속을 챙기는 쪽으로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한 건데요. 틸러슨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아프리카 대륙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의 움직임을 견제하는 취지로 주요 매체들이 풀이했습니다.
예. 자,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어떻게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까?
예, 최근 몇 년 새 중국은 경제, 문화, 군사적으로 아프리카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경제적으로는 중국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아프리카, 유럽까지 있는 21세기형 실크로드를 만들겠다는 이른바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서 아프리카 각국에 길을 닫고 다리를 놓는 사업을 지속하고 있고요. 또 중국 수출입은행과 국가개발은행 등을 통해서 아프리카 저개발국들의 차관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자도 적극적인데요. 2000년에 출범한 중국 아프리카 협력 포럼을 통해서 올해까지 약 610억 달러를 주요 지역의 사회 간접 자본 건설과 자원 개발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네, 자, 경제적으로는 이렇고요. 문화적, 군사적으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네, 지난해 7월에 중국 인민해방군의 첫 해외기지가 아프리카 홍해연안의 작은 나라인 지부티에서 출범했는데요. 이 기지의 지원시설을 넓히면서 문화적인 영향력까지 확대하는 걸로 미군 당국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령부 토마스 발타우저 미 사령관은 6일 하원군사위원회에 출석해서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쇼핑몰, 축구장 같은 걸 짓고 있고 이 소통을 위한 인프라를 건설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부티 연안에 병원선을 파견해서 현지 주민들을 진료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하지만 중국의 이런 활동들이 불투명해서 각 나라를 빚더미에 빠뜨린다는 건데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예,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6일의 강연에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정책연구기관인 국제개발센터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이 중국의 1대1로 지원금을 받은 나라 가운데 23개 나라가 상당히 높은 부채 비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특히 이 가운데 8개 나라는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 상황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 중 한 나라가 바로 아프리카 지부티입니다.
예. 자, 틸러슨 장관의 이런 비판에 중국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 중국 측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공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틸러슨 장관의 발언은 전혀 진실이 아니다라면서 일부 아프리카 국가의 채무는 최근 1, 2년 사이에 생긴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누적된 액수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중국은 줄곧 아프리카에 평화와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고 이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선 안 된다면서 중국과 아프리카 협력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바라보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환구시보 등 중국 관영 매체들도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이날 발언을 비중 있게 전하면서 반박하는 기사를 일체히 실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틸러슨 장관이 아프리카에 대해 강연한 그 이유가 뭘까요?
예, 바로 7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순방과 관련이 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에티오피아, 케냐, 중국군 기지가 있는 지부티, 차드,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5개국을 방문합니다.
예, 순방의 의제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조직인 IS 격퇴전의 현장을 둘러보고요. 각 나라와 대테러 협력을 강화하는 게 주요 순방의 목적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또 각국 정상들과 무역, 투자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할 계획인데요. 5억 3,300만 달러 규모의 아프리카 원조 계획도 6일 강연에서 공개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국 정부가 타이완과 경제문화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요?
네, 리커창 중국 총리가 지난 월요일 베이징에서 진행된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 업무 보고에서 타이완과 경제, 문화 교류를 더 장려하고 이를 통해 평화적인 관계 발전을 지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에 타이완의 독립을 추구하는 차잉원 총통 취임 후 타이완이 독자적인 외교 노력을 강화하고요. 중국은 이를 가로막으면서 지금 양안 관계가 크게 긴장된 상태인데요. 경제 교류 확대 계획을 통해서 이런 상황이 나아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중국과 타이완의 경제 문화 교류 확대 계획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타이완 사람들이 중국 본토에서 취업하고 공부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전반적인 생활에 대륙인들과 같은 대우를 받게 하겠다고 리커창 총리가 밝혔습니다. 이런 조치를 통해서 중화민족 부흥이라는 아름다운 미래를 타이완 동포, 대륙 동포가 함께 개척해 나갈 거라고 리 총리는 강조했습니다.
예, 자, 중국 본토에서 생활하는 타이완인들이 어떻게 많은가요?
예, 관영 신화통신 보도를 보면요. 2015년에 중국에서 일하는 타이완 주민의 수가 42만 명이 넘었는데요. 3년 정도 지난 지금은 이보다 훨씬 많을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중국에서 일하는 타이완 주민 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있겠죠?
예, 최근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긴 했지만 중국의 경제 규모가 계속 커지는 게 바로 타이완 주민들을 불러들이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타이베이에 있는 고용자문업체인 맨파워그룹 조사에 따르면 타이완 사람들이 중국 본토에서 일하면 타이완에서보다 1.2배에서 1.3배 정도를 더 버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제 경제교류 확대 계획을 밝혔지만 이 정치적으로는 양안 관계 여전히 긴장이 흐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리 총리는 이날 이런 교류 확대 계획을 내놓으면서도 어떤 형식의 독립, 분열 술책과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타이완에 경고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주권과 영토의 완결성을 수호하겠다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구의 공식에 기초해서 통일을 추진하겠다고 리 총리는 강조했습니다.
예,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한 통일에 대해서 이 타이완 당국은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까?
예, 타이완 당국은 중국 정부가 흡수 통일 계획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라고 보고 전면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총리 격인 라이칭더 행정원장은 중국의 최종 목표는 타이완을 집어삼키는 거라면서 관계 부처에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올해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8.1% 늘린 데 대해서 우리도 필요한 무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부족분에는 특별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6일 행정원에서 열린 관계 부처 회의에서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시작한 미투 운동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한국 사회에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한국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의 한 사람으로 거론됐던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가 이 비서를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사임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수행 비서를 지냈던 김지은 씨는 지난 5일 한국의 한 언론사에 나와서 지난해 6월 말부터 최근까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안 전 지사는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안 전 지사가 직위를 이용해서 강제적인 성폭행을 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정치인도 이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던데요.
예,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할 예정이었던 이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6일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출마 선언을 연기했습니다. 예, 한국에서는 지난 1월 말에 현직 여검사가 처음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미투 운동이 시작됐는데요. 이후 문화예술계를 넘어서 지금은 정치권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특히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견주어서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미투 운동이 확산하는 추세인데요.
예.
예, 이에 대해 한국 사회가 이를 수용할 여건이 마련됐다는 분석과 함께 인터넷의 발달을 꼽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 자, 이 미투 운동이 뭔지 여기서 잠깐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미투 운동은 이 여성들이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는 일종의 여권 신장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성들이 성폭행 피해 사실을 드러내기 힘든 이 사회적인 통념을 깨고 미투, 그러니까 나도 당했다 이렇게 밝힘으로써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
예, 특히 최근 인터넷의 사회 연결망 발달 또 사회의 고질적 성폭력에 대한 분노가 이 동력이 돼서 지금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온도차가 느껴진다고 AP통신이 진단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예. 자, 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여성들의 권익 보호가 잘 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네, 주로 서유럽과 북유럽을 중심으로 미투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유명 인사들이 성추문으로 명예가 실추되고 이 성폭력 관련법들이 새로 제정되거나 강화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미투운동의 여파로 마이클 펠런 전 국방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낭만의 나라로 유명한 프랑스의 경우는 여권운동가들 사이에서도 견해차로 분열음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 자, 아시아 지역은 어떻습니까? 이 한국은 미투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되는 편이라고 했는데 중국은 어떤가요?
네, 미투운동에 대한 인터넷상의 토론이 쉽지 않은 편입니다.
예.
예, 당국의 검열 그리고 체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운동이라는 이런 낙인 때문인데요. 그래서 중국 인터넷 이용자들은 이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미투 대신에 라이스버니라는 새로운 해시태그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예.
예, 이 라이스버니는 글자 그대로 직역하면 쌀토끼라는 소리인데요. 이게 중국어로는 미투 이런 발음이 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네. 자, 일본은 어떻습니까?
예, 일본은 미투 운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용합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주요 외신들은 체제에 순응하는 일본 특유의 문화 때문이라는 분석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 여성들은 미투라고 말하려면 남들로부터 매도당할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는 지적이 있고요. 더구나 같은 여성들에게조차 비난을 받는 일이 적지 않아서 미투 운동이 자리 잡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여성들은 이 피해 사실을 알리기가 힘든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살고 있다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2015년에 일본 정부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요. 이 성폭행 희생자의 75%가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은 걸로 나타났고요. 경찰에 폭행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는 4%에 불과했습니다.
예.
또 이 조사에서는 일본 여성 15명 중에 한 명은 강간을 당하거나 성관계를 강요당한 경험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는 인도도 별로 다르지 않은데요. 인도도 직장 내 성희롱 퇴치를 위한 이런 법이 제정되어 있지만 사회 전반에 침묵 문화가 형성돼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 쪽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미미한 편입니다.
예.
예, 이 지역 국가들은 무엇보다 성폭력을 신고하는 여성들을 위한 지원 대책이 약하고요. 특히 피해 사실을 폭로해도 성추문에 연루된 남성들에게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좌절을 경험하는 여성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미투 운동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예, AP통신은 미투 운동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노동계층, 가난한 여성들이 아니라 교육받은 전문직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 사실을 폭로한 여성들이 오히려 역공격을 당하거나 여권 운동권의 내부의 분열, 또 피해 사실을 축소하려는 시도 등의 결과들이 나오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게리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사임한다고 밝혔습니다. 6일 미국 주들 가운데 처음으로 치러진 텍사스주 예비선거에서 여성 후보들이 약진했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불법 체류자 보호 정책을 펴는 캘리포니아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사임 의사를 밝혔군요.
그렇습니다. 이 콘 위원장이 몇 주 안에 자리에서 물러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물러나는 이유에 대해 이런저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 관리들은 뉴욕타임즈 신문에 이 콘 위원장의 사임 이유를 하나로 특정할 수는 없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수입산 철광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한 시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이 콘 위원장은 보복 관세 부과에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맞습니다. 미국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 사장 출신인 콘 위원장은 이 평소 자유무역을 옹호해왔습니다. 콘 위원장은 철강이나 알루미늄 관세 부과가 세계 원자재 공급망을 뒤엎을 뿐만 아니라 국제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는데요. 지난주에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조처를 고수하면 사퇴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콘 위원장은 직위에 걸맞게 이 백악관 경제정책 수립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콘 위원장이 이 투자은행 최고 경영자 출신으로 백악관에 들어와서 이 대규모 세금 감면 등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경제정책 입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네, 이 사임 소식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성명을 냈는데요. 의례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콘 위원장이 훌륭한 사람이고 백악관에서 큰일을 했다고 칭찬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콘 위원장이 사임한 뒤에도 외곽에서 경제정책과 관련해 계속 자문해 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사자인 콘 위원장도 성명을 냈는데요. 그동안 백악관에서 친경제성장 정책을 위해서 일한 것이 영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콘 위원장은 이전에도 사임설이 나왔었죠?
네, 사실 뭐 지난해 여름 버지니아주 샬롯스빌에서 발생한 인종주의자들의 소유사태와 관련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구설에 올랐을 때였는데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차별주의자들을 두둔하는 듯한 말을 해서 논란이 됐는데 유대계인 콘 위원장이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에 실망해서 백악관에서 나올 것이라는 그런 말이 돌았었죠.
예. 자, 콘 위원장을 포함해서 최근 보면 이 측근 참모들이 줄줄이 백악관에서 빠져나가는 모양새입니다.
네, 최애 측근이었던 이 호프 힉스 공보국장이 최근 사임을 표시했고요. 또 가정폭력 문제로 논란을 일으켰던 론 포터 백악관 선임 비서관도 이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밖에 존 켈리 비서실장, 또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 사임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을 두고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백악관이 혼돈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지적을 부인했습니다. 6일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요. 백악관에 혼돈은 없고 오직 강력한 에너지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면서 콘 위원장의 후임을 곧 정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후임으로는 경제 전문 채널 CNBC의 해설가인 래리 쿠드로 씨, 그리고 믹 멀베인이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6일 열린 텍사스주 예비선거 결과 한번 알아볼까요?
네, 2018 중간선거철을 맞아서 처음으로 텍사스에서 예비선거가 진행됐는데요. 여성 후보들이 크게 약진하고 많은 민주당원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비선거는 본선거에 나갈 각 당의 후보를 뽑는 과정이죠.
네, 자, 이번 이 텍사스 예비선거에서는 이 여성 후보들이 특히 약진했다죠.
네,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나가기 위해 여성 50명이 도전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이기거나 이 결선 투표에 진출했습니다.
예, 이 텍사스가 지역구인 이 여성 연방 하원 의원은 현재 몇 명이나 되나요?
네, 36개 지역구 가운데 여성 의원은 단 3명뿐입니다. 미국 A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연방 하원 의원에 도전하는 여성들 외에 이 텍사스에서 여성 110명이 지역 선출직 공무원에 도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원의 예비선거 참여도 크게 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참가한 민주당원 수가 100만 명이 넘었다는데요. 이 숫자는 지난 2002년 이후 최고라고 합니다. 한편 올해 텍사스 예비선거에 참여한 공화당원의 수도 기록을 세웠다는데요. 공화당원 15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예. 자, 앞서 진행된 이 조기 투표에서도 민주당원의 참여가 두드러졌다고 하죠?
맞습니다. 지난 2월 2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조기 투표에서 민주당원 약 45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지난 2014년 중간선거 때보다 2배 이상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측이 한껏 고무됐다고 하네요.
예. 자, 이번 텍사스 예비 선거 결과 좀 주목할 만한 후보자로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네, 공화당 쪽에서는 이 재선에 도전하는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이 프라이머리 예비 선거를 가볍게 통과해서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베토 오러크 연방 하원의원이 크루즈 의원에 도전할 후보로 확정이 됐고요. 주지사 선거에서는 공화당 쪽에서 그렉 에벗 현 주지사가 프라이머리를 통과했고 민주당 쪽에서는 루페 발데스 후보와 앤드루 화이트 후보가 결선 투표에 진출했습니다.
예. 자, 올해 중간선거가 11월 6일에 치러지는데 텍사스주에서는 누굴 뽑습니까?
네, 연방 하원의원 36명 전원 그리고 연방 상원의원 2명 가운데 1명을 새로 뽑게 되고요. 주상원은 31석 가운데 15명을 선출하고 주하원은 150석 전체를 다시 뽑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지사 선거도 열립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고요?
네, 연방 법무부가 6일 불법 체류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의 캘리포니아 법 시행을 멈춰달라며 이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트 연방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 그리고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을 상대로 한 겁니다.
네, 자, 이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주인데요. 이른바 피난처로 불리는 곳이죠.
맞습니다. 이 불법 체류자들을 단순히 신분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 도시를 피난처 도시 또는 이민자 보호 도시라고 하는데요. 캘리포니아는 주 전체가 그렇습니다. 최근 여러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면서 피난처 주가 됐죠.
예. 자, 그리고 법 시행을 멈춰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무부가 문제 삼는 이 캘리포니아의 법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크게 세 가지 법이 있는데요. 이 먼저 경찰이 검문할 때 합법 신분 여부를 묻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고요. 또 이민 단속 요원이 캘리포니아 사업장에 들어가거나 종업원들의 정보를 보려면 반드시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법이 있습니다. 또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닌 이상 용의자에 관한 정보를 연방 당국에 제공하지 못하게끔 하는 법도 지난 1월부터 발효됐습니다.
네. 자,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한 근거가 있을 텐데요.
네, 법무부는 이런 캘리포니아 법들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이 연방법과 주헌법이 상충할 때는 연방법이 우위라고 규정한 이 미국의 헌법 조항에 어긋난다는 건데요. 법무부는 소장에서 캘리포니아주가 연방정부의 이민법 시행을 고의로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캘리포니아에서 관련법이 발현된 지가 벌써 몇 달이 됐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뉴욕타임즈 신문은 다른 피난처 도시, 이민자 보호 도시들에 대한 일종의 경고로 해석했습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7일 세크라멘토에서 법집행 당국자들 앞에서 연설했는데요.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피난처 도시에 와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하는 건 옳지 않은 일이고 오랜 시간 기다리면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는 사람들에게 부당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We are going to fight these irrational, unfair, unconstitutional policies that have been posed.
네, 세션스 장관은 이런 불공정하고 헌법에 어긋나는 정책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는데요. 소송에서 이길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측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뭐 한번 해보자 뭐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 이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미국을 분열시키려는 동기에서 나온 정치적인 조처라며 비판했고요. 베세라 주 법무장관은 캘리포니아 법이 연방법에 결코 어긋나지 않는다면서 소송에서 캘리포니아 측이 이길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와 피난처 도시들 간의 갈등,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맞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불법 체류자 보호 정책을 펴는 도시나 주 정부에 대해 연방 지원금을 끊겠다고 위협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이 피난처 도시 문제로 연방 정부가 소송을 제기한 건 이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입니다.
예.
법무부는 다른 곳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 캘리포니아 같은 피난처 주나 도시가 미국 안에 몇 개나 됩니까?
네, 비영리 연구기관인 이민연구센터에 따르면 이 캘리포니아 말고도 콜로라도와 일리노이, 뉴멕시코, 오리건, 버몬트주가 관련법을 제정했습니다. 또 이 밖에도 이 12개 이상의 주에서 여러 도시와 카운티가 불법 체류자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 강경한 이민 정책에 맞서서 피난처 도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곳이 늘었습니다.
네. 자, 얼마 전에는 이민 당국이 이 캘리포니아주의 한 시장하고도 마찰이 있었죠.
네. 오클랜드 시정부가 주민들에게 연방 당국의 불법 체류자 단속 정보를 흘린 게 문제가 됐는데요.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ICE는 이 때문에 불법 체류자 수백 명을 놓쳤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리비 샤프 오클랜드 시장에게 형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하지만 이 샤프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들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피난처 도시들이 불법 체류자들을 보호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네, 이들은 이민자 사회와 이 법 집행 당국 간의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공공 안전을 오히려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케빈 디리어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은 캘리포니아가 미국 경제의 동력이 되고 있는데 이는 바로 이민자들을 포용하는 정책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해요. 당신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라고 노래하는 다이애나 킹의 I Say A Little Prayer 들어보시죠.
Say a little prayer for you.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이 방송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안녕하세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박영우입니다. 미국 서부 오리건주는 미국에서도 특히 자연 환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풍요로운 숲과 웅장한 산맥, 강과 바다. 특히 이런 자연 환경을 벗삼아서 삶의 여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미국 곳곳에 다양한 문화와 풍물 이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서부 오리건주 사람들 얘기 들려드립니다. 삶을 말할 때 바쁘다, 삭막하다, 여유가 없다, 가족 친구의 시간도 없다, 종종 이렇게들 말합니다. 그런데요, 미국 서부 오리건주에 있는 도시 포틀랜드에 가면 마치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듯 삶의 속도를 늦추고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런 사람들을 킨포크족, 킨포크 사람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킨포크라는 말은 원래는 친척, 친족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느리고 여유 있는 삶, 간소하고 단순한 삶의 형태를 일컫는 말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 이런 형태의 삶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조용히 확산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바로 포틀랜드에서 발행되는 잡지의 영향이 크다고 하네요. 오리건 주민 호소훈 씨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요새 오리건을 그 설명하는 중요한 그 말이 그 킨포크라는 말이 있어요. 킨포크, KINFOLK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여기 오리건에서 발행된 어떤 매거진의 이름이지만 그게 그 매거진이 그 오리건의 그 독특한 문화들을 담아내려고 했던 그런 매거진이라서 그게 이제 전체 대표하는 그런 말이 돼버렸는데요. 지금 현재 오리건 나름대로 좀 독특한 문화라고 하면 좀 약간 그 느슨한 삶이죠. 슬로우 라이프가 여기 좀 문화적인 어떤 키워드인 것 같고요.
네, 2011년 포틀랜드에 사는 부부를 중심으로 약 40명의 주민이 뜻을 모아 자신들의 일상을 기록한 잡지를 만들었는데 그 잡지 이름이 바로 킨포크였습니다. 한국의 이웃사촌 이런 말이 있듯이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킨포크, 친척같이 생각돼서 이런 이름을 정한 걸까요? 이 킨포크에는 포틀랜드 주민들이 직접 수확한 유기농 식재료로 요리를 만들어 나눠 먹기도 하고요. 함께 낚시도 하고 사진도 찍고 자연과 교감하면서 이 소박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이렇게 여유를 찾는 사람들의 모습이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킨포크 스타일이 1960년대 유행했던 히피 문화의 변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조금은 다르다고 호소훈 씨는 설명하네요.
그 옛날 그 60년대 히피들이라면 좀 이렇게 사회를 떠나서 이렇게 등져서 자기네 나름대로 어떤 그 별세계를 만들려고 했다면 현대 문명 거부하고. 근데 지금 이 오레곤의 이 그 킨포크 문화는 도심형의 그 히피 문화예요. 도시 안에 들어와 살면서 도시 안에서 그 자연 친화적이고 공동체 지향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게 문화거든요.
가까운 이웃들과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자동차보다는 자전거 타는 걸 더 즐기고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숲속에 오두막으로 떠나거나 등산, 낚시를 즐기고 텃밭을 가꾸고 종이 냅킨 대신에 이 천으로 만들어 쓰는 이런 소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요, 사실 이런 삶은 이미 포틀랜드 주민들의 일상 모습이기 때문에 정작 포틀랜드 사람들은 특별한 걸 못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막상 어려운 사람들은 그거를 몰라요. 잘. 그러니까 굳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돼서 다른 거라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한국같이 이렇게 외부 세계의 변화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한 나라에서는 어느새 이제 그거를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인 트렌드로 받아들이는가 보더라고요.
포틀랜드 주민들이 이런 킴푸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 포틀랜드라는 도시의 특성도 한 몫을 하는데요. 이 포틀랜드는 자전거 길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자전거 타기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또 미국에서 가장 걷기 좋은 도시 하나로도 늘 선정되는 곳입니다. 네, 어디를 가야 할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자전거 타는 걸 생각한다는 이 여성. 가능한 한 자전거를 많이 타려고 한다고 말하는데요. 그런가 하면 자전거 타는 게 정말 즐겁고 재미있어서 매일 자전거 타길 즐긴다는 여성도 있습니다.
I ride my bike everywhere every day. It's so much fun. It's the best way to get around.
어느 조사 결과를 보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포틀랜드 주민이 약 6% 정도 되는데요. 자동차가 발인 미국에서 이 수치는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겁니다. 포틀랜드 주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기까지는 자전거를 타기 좋은 이 도로 상황을 만든 시정부 당국의 노력도 물론 있었고요. 자전거 타기 운동을 펼치는 민간 단체들의 노력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하네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리건주가 캐스케이드 산맥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의 환경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이 포틀랜드 시도 시내 중심을 흐르는 윌레밋강을 중심으로 서쪽과 동쪽이 또 확연히 구분된다고 합니다.
오리건 포틀랜드 앞을 끼고 있는 그 강이 하나 있어요. 그 윌레밋강이 있는데 그 강을 끼고 강 동쪽과 강 서쪽이 약간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강 동쪽은 좀 더 원래 포틀랜드이고 그리고 요새 한참 말하는 그 포틀랜드 스타일의 자연주의적이고 미니멀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들 그게 이제 원래 포틀랜드 강 동쪽이고요. 그다음에 강 서쪽은 80년대 이후부터 이제 포틀랜드가 다른 산업들을 많이 유치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이제 그 첨단 산업 IT 쪽으로 그래서 이쪽 서쪽으로는 늦게 좀 개발된 타운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는 대부분 이 강 서쪽이에요. 좀 오면은 도시가 깨끗하고 시리 인프라가 좀 잘 됐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자연의 풍부함을 느끼는 건 조금 덜해졌고 편리해진 쪽에는 좀 더 나아진 것 같고요.
오리건주의 주 산업은 뭘까요? 오리건주 관광청 홍보관 그렉 에카트 씨 도움말입니다.
오리건주는 농업부터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첨단 반도체 회사인 인텔 공장도 들어와 있고요. 세계적인 스포츠 기업인 나이키의 본사도 오리건에 있습니다. 스포츠 회사인 아디다스 미국 본사, 야외 스포츠용품 회사인 컬럼비아 본사도 저희 주에 있죠. 이들 회사가 저희 주의 주요 산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제가 종사하는 관광업도 100억 달러 규모로 저희 주의 매우 중요한 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또 이 오리건주는 판매세를 받지 않은 몇 안 되는 주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리건주 관광 산업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오리건은 판매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시애틀, 캘리포니아 같은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관광을 왔다가 물건을 많이 사가는 편입니다. 주정부가 예산을 늘리기 위해 판매세를 도입하려고 몇 번 시도했는데요. 반대 여론이 많아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오리건은 판매세가 없는 것으로도 알려져 왔고 주민들이 내세우는 점 가운데 하나거든요.
포틀랜드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서점, 책방인데요. 이 파웰 서점이라고 미국에서 독립 서점으로는 가장 큰 서점이 바로 포틀랜드에 있습니다. 이 서점 매장 규모만 1.6 에이커가 넘는다는데요. 1에이커가 보통 축구장 절반만 하다고 하니까 서점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조금은 짐작하시겠죠? 이 서점에는 새 책뿐만 아니라 헌책까지 무려 4만 권이 넘는 책을 판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워낙에 인터넷 서점들이 대세다 보니까 직접 서점에 가서 책들을 훑어보고 책을 고르는 여유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요. 포틀랜드 사람들이 킴포크적 삶을 살아가게 하는 조용한 힘은 바로 이곳에서 나온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네, 미국 곳곳에 다양한 문화, 풍물,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박영사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또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잠도 못 자고 내 건강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힘이 달리고 지칠 때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To burn out. To burn out. To burn out. To burn out. 이 표현은 에너지가 소진하다는 뜻인데요. 지치다 또는 체력이 고갈되다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If you keep working too much, your body is gonna burn out. 계속 과로하면 몸이 지쳐버릴 거야. You should rest when your body is burning out. 체력이 고갈되는 중에는 휴식하는 게 중요해. When I burn out, I have trouble waking up in the morning. 몸이 지쳐 있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My body is slowly burning out because I'm working too much. When I burn out, I have trouble waking up in the morning. I should get some rest. 오늘은 to burn out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트위터 팔로우하는 거 잊지 마시고 궁금한 거나 질문 있으면 꼭 트윗해주세요.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토니 베이슬의 노래입니다. 미키, 너는 정말 멋있어 라며 애타는 소녀의 마음을 표현한 미키 들려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ice of Americ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이란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결의안에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예멘 전문가 패널은 이란이 지난 2015년 안보리 결의 2216호를 위반하고 예멘에 무기를 운반한 자세한 정황을 소개하는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미국의 켈리 커리 유엔 경제사회 담당 대사는 이란이 예멘 후티 반군에 탄도미사일과 군 장비, 무인 항공기 기술 등이 이전되는 것을 막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용한 미사일 파편이 이란산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확인됐습니다. 해당 파편은 인근 사우디아라비아의 민간인 지역에서 발견됐습니다. 커리 대사는 미국 정보 당국이 오랜 기간 예멘 반군에 공급된 이란산 무기가 예멘 이웃 나라들을 타격하는 데 사용되어 온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이 마련한 안보리 결의안은 이란이 후티 반군에 예멘 이웃 국가들과 홍해의 자유로운 항해에 위협을 가하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커리 대사는 이번 결의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지만 이란의 책임을 묻는 길이 막힌 것은 전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지역 내에서 발판을 굳히고 있고 이 같은 현상은 레바논과 시리아, 이라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이란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를 더욱 위험한 곳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캐리 대사는 이어 우리는 이란의 악행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이란 당국의 행동을 저지하고 다시 한번 중동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